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따르다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7주차로 희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쁨, 만족, 의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 아름다움, 진실, 상호의 존속,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반직관적인 방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이 의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가치를 약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희생의 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희생이라는 개념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행복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닙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은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 관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존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정의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은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할 때입니다. 평화 또는 자신감, 그리고 덜 빈번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불안 또는 분노가 없을 때입니다. 기쁨, 평화, 웃음,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기쁨, 평화, 웃음이 슬픔, 분노, 불안보다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물건이 필요합니까? 더 좋은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업입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신체적인 경험입니까? 낭만적인 것입니까? 성적인 것입니까? 화학적인 것입니까? 저는 행복 증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압니다. 저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길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닻을 내리는 원리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가 위하여 죽었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두가 죽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이는 산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이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어떤 새로운 작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의 삶의 두 가지 주요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희생의 기념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는 방식을 정의하는 현실입니다. 상징인 동시에 패턴이기도 합니다. 지금 틀림없이 침례는 상당히 특이한 관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생각할 때 출애굽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모세가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밖으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도망하다가 출애굽기 14장에는 그들이 지나가는 홍해와 파라오의 바다 사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집트인들이 출격할 때 바다가 갇힙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모두 멸망합니다. 이 건널목은 나중에 모세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물은 속박된 삶에서 구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이해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형은 부활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새 삶입니다. 이것은 다른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6절과 48절 보면 우리는 네시와 빌립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네시는 빌립에게 자기 자신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8장 36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러내려가며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의 경험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말하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그렇다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는 모든 부분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야망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들은 죽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포커스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길 때, 받는 대신 줄 때,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를 때, 우리에 대해 알리는 것을 그만둘 때, 이 모든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편에서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다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선교팀과 캄보디아와 네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거기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알림이었습니다.